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 아내하고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게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마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느린 편이고 제 아내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얼마큼 성격이 급한가 하면 차 문을 열고 발을 빼기도 전에 문을 닫은 적이 몇 번 있어서 발을 다칠 만큼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아내를 주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나님은 각각에 주신 성격대로 은사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 아내와 잘 맞는 복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마가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성격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을 하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이 그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가 요한의 성격이 마가복음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주 제자임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의 저자들의 성품, 배경, 성격 등을 고스란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아니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물이 차가우셨나 물이 싫으셨나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물에 올라오실세 해도 되는데 꼭 그 앞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마가 요한의 성품,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매 절마다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썼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곧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 전체에 마가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담아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산상수훈을 뺀다면 마태복음의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단 한 장에 다 기록이 될 만큼 마가 요한은 숨가쁘게 예수님에 대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숨이 차고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아주 급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은 이토록 숨가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었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이 1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15절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고, 1장 15절 전에 있는 말씀은 15절을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숨가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15절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빨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맞춰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박해 시대였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급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마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아마도 베드로도 순교를 했을 당시에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로 이런 박해의 중심지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아왔고, 또 그런 박해의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박해와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변종 바이러스가 확진되면서 우린 보다 빨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신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다 빠르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겠기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고난을 이기고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신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급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인데 예루살렘이 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무력 항쟁이 본격화되어 있어서 곧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AD 66년에서 7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짐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AD 70년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계속 대항하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 화려했던 헤롯의 성전은 외벽에 있는 벽 잠깐 일부분만을 남겨놓고 모두가 전소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하기까지 그 수많은 200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태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고국도 로마에 의해서 망해가려고 한다고 하는 불안한 소식이 들리고 있고, 지금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고 소아시아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다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란 말인가?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헛말이란 말인가? 마가 요한은 이런 박해의 시대에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급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14절 15절을 주목하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가까이 왔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오게 될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곁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가 로마의 박해 속에 살아갔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르며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여겨지는 거룩히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복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는 먼 미래에 지금은 없고 먼 미래에나 있을 것이거나 혹은 죽어서나 가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언젠가는 오겠거니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1세기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의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게 과연 행복의 순간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무슨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세상이란 말인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1세기의 무서운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라가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사건은 15절을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엿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이 너무 익숙해서 많은 성화도 있죠. 그림도 많이 봐서 아마 예수님 세례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는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되죠.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철부로 어떻게 세례를 달라고 그럽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당시의 세례는 지금의 침례 방식입니다. 완전히 사람의 몸이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장로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약식에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침례가 좋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직까지도 침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세례를 베풀면 침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물론 세례가 되었든 침례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세레모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침례 방식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니 기왕이면 침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받은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죄를 자복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다고 자복하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사죄의 의미로 물속에 그 사람을 요단강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세례를 퍼포먼스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복할 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장면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 어울리지 않는 장면 때문에 초대 교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상상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하도 받으라고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았다. 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 당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고 하는 이 장면은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동사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권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십자가 사건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대속의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일종의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마가는 바로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과 대화는 다 생략해버리고 세례 받는 이후의 장면을 부각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 요한의 이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 원래 원문의 뜻은요,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임직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단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 세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바로 한 주 전에 캔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위임식, 취임식 꼭 해야 되느냐는 회의가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취임 예배 드리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계속 꼭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셔서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성경 지명이 더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취임 예배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취임 예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열린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뭐 그런데 꼭 취임 예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이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굳이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주님은 공적인 선언을 스스로 하시고 이를 사역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적인 선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직식이나 결혼식이나 세례식이나 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꼭 해야 결혼생활 합니까? 뭐 그렇지 않죠. 그냥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공적인 선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다시 주목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왕의 대관식 장면에 나오는 묘사된 성경입니다. 이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2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세례받는 의식의 장면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은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이나 혹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 우리 한국 대통령도 언제 저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 맹세하고 선서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 조 바이든의 취임식 있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조 바이든은 미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을 통해서 공적인 선언을 하나님과 온 백성들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식이 바로 이런 의미의 깊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들은 세레모니를 하고도 그대로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인서약 한 대로 잘 사십니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옳은 결정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가 거창하게 임직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선서를 해도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 하도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임직식을 할 때 서약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어떤 교회는 임직식 할 때 관을 갖다 놓고 사람 죽어서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관을 갖다 놓고 그 안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취임하시는 목사님도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나오고 장로님 임직 받는 분도 들어갔다가 좀 나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서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안 돼서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대단한 세레모니를 하고도 공적인 선언을 하고도 잘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레모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기어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기어이 구약에 약속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벽하게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고 세례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와도, 아무리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종종 듣습니다. 그 가사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하루하루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슴 절절한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임직하신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약하지만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복음이신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는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쓰를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공적으로 선언하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열린 교회에 완전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험은 우리 곁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의 세례는 적극적으로 받으러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것은요, 강제로 가신 거예요. 강제로.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요한 아주 과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헬라어 단어로는 아넥스테라고 하는, 마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는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과격하게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곧 강력하게 광야로 또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까? 아주 뭐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곧 성령에게 떠밀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신 그 일 자체를 굉장히 관심 갖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대박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런 문제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곧 광야로 내몬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에 주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처럼 숲속에 있는 동물들과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갈, 뱀,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의 무서운 속에서 40일을 주님이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의 세상 속에 때로 내 던져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닥쳐온 현실은요, 광야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LA 지역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도 코로나에 고통을 겪고 지난주 간신히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아직도 정상이 아니십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광야, 나를 해치는 들짐승이 울거리는 광야로 때로 우리의 삶이 내몰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 복음서를 처음 접했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일까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건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을 이기는 나라이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을 이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나가는 나라입니다. 광야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광야를 말씀으로 이겨서 결국은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일명 땅콩 박사라고 그러죠.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노예였던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버는 카버라고 하는 백인 주인을 잘 만나서 보살핌을 받고 공부를 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최초로 농업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은 거의 면화 재배를 했는데 문제는 목화를 많이 재배하면 할수록 목화가 땅의 질소를 빼앗아가지고 목화를 재배하면 할수록 땅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카버 박사가 연구를 해서 그 버려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도 잘 자라고 나중에 그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16개 주에서 전부 다 농부들이 땅콩을 심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농장에서 땅콩이 막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6개 주의 농민들이 카버 박사를 찾아와서는 이 깜둥이 저주받을 놈, 너 말 듣고 땅콩 심었는데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이제 농사 망하게 됐다고. 이때 카버 박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땅콩 농장에서 땅콩을 한 주먹 쥐고는 집어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런 검둥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놈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양을 왜 만들었는지, 흑인을 왜 만드는지 내가 설명한다고 너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니 그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땅콩은 왜 만들었는지 내가 말해주마. 너 연구실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9절을 붙들고 실험을 해라. 창세기 1장 29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거리로 땅콩을 주지 않았겠나. 필요하니까 땅콩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버는 이 말씀 붙잡고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땅콩 버터, 마가린, 기름, 잉크, 물감 100여 가지의 음식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카우박스의 놀라운 연구물에 깜짝 놀라서 그 많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을 때 카우박사가 성경을 내밀면서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땅콩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끔찍한 박해의 광야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이기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그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간다면 행복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순간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가 때로 있지만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행복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서 이외에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땅끝에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문경 고요마을이라고 하는 외진 산골짜기에서 15년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른팔이 하나 없는 외팔이 목사님 임채홍 목사님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동기이십니다. 3살 때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고 그 사고 때문에 한쪽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즐겁게 생활했는지 오른팔 하나 없어도 뭐 공찬에 다 나타나시고요. 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함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헤어졌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산골 외진 땅 젊은이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고 거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 외진 땅에서 15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정말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저런 행복이구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절절히 메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과연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분노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절망하고 무엇을 내가 더 취하고 갖고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있다. 너희 현재 삶에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빛줄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내 곁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래서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열린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